케인스 매거진 2023년 3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3년 3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사람의 쓸모. 2. 실패학. 실패의 기술. 3. 동행의 기쁨. 마음을 전달하는 일. 사람의 쓸모. 집이 넉넉하지 못했던 나는 냉소적으로 자랐다. 어찌어찌 대학에 진학했지만 늘 생활비가 부족해 공사 현장과 공장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걱정 없이 청춘을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질투가 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나의 현실과 비교되곤 했다. 3학년 때는 휴학하고 대형마트에서 보안직으로 일했다. 그때 난 미운 사람이었다. 나쁘지 않은 처우에도 대충대충 일했고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여느 날처럼 매장 구석에서 시간을 때우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찾아왔다. 아이는 자신보다 더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랑 장난감 구경하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동생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여자아이는 쪼그려 앉아 동생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울지 말고 얌전히 있으면 아저씨가 엄마 찾아주실 거야.
뜨끔했다. 아이는 나를 굳게 믿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건성으로 할 수 없었다. 방송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아이들 엄마를 찾았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뛰어갔다. 그 옆에서 민망하게 서 있다 돌아서려는데 여자아이가 나를 불렀다.
잠시만요. 엄마,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아저씨 덕분에 엄마 찾았어요.
아주머니는 내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도 배꼽 인사를 하며 힘차게 외쳤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누구보다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한낱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두 아이의 희망이자 믿음직한 어른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사람은 비로소 빛이 난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나는 어디서든 열심히 일했고 학교로 돌아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았다. 주어진 자리에서 빛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사람의 쓸모란 그런 것이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실패학, 실패의 기술. 무릇 실패담은 처절할수록 희망을 준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주저앉게 된 사람은 실패담을 쓸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난을 겪은 누군가가 그것을 글로 옮기는 데에 성공했다면 그 글은 필시 희망을 담고 있는 법이다. 최소한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다. 실패담은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긴장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가 나와도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실패에 관한 책을 내본 사람으로서 자문해 보았다. 나의 실패는 처절했나? 전공으로 건축 설계를 택한 후 나는 연이은 실패를 마주했다. 학교 다닐 때 정해진 교육 과정을 잘 따르지 않은 탓에 주변에서 구박을 받았다. 교육 과정의 필요성은 내 낮은 학점이 증명했다. 졸업하고 사무소를 차린 후 공모전에 참가했지만 낙선하기를 수십 번. 수중에 남은 돈을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로 다 쓰고도 별 소득이 없었다. 이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몇몇 의뢰인과 틀어져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됐다. 돈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의뢰받은 프로젝트마다 거의 적자가 났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었던 건축사 시험에서도 떨어졌다. 그 뒤 제도가 바뀌면서 시험 볼 자격마저 상실했다. 결국 한때 10명에 달했던 직원과 이별하고 고양이 두 마리와 나만 남았다. 실패가 힘든 것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실감 때문만은 아니다. 돈도 같이 잃는다는 사실이 제법 큰 충격을 안겨준다. 내가 실패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그나마 버틸만 했기 때문이다. 건축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잃었지만 취미로 그린 그림이 제법 인정을 받아서 내 그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낮에는 건축을 하며 돈을 잃고 밤에는 그림을 그려 손실을 메우는 삶을 10년 정도 살았다. 어느 순간 눈도 침침해졌다. 이른 노안이 온 것이다. 그러다 사무실 운영으로 손해를 본 돈이 5억 원을 넘겼다. 그 순간 꿈을 잠시 놓기로 했다. 그 어떤 것도 더는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직 처절한 이야기의 끝을 맺지 못했다. 4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내게 남은 것은 가진 걸 얼른 놓아버리는 생존의 기술뿐인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퇴를 선언한 후 사무실을 계속 운영했다면 적자를 메우는 데 썼을 돈으로 진심을 다해 놀았다. 언젠가 한 번쯤은 어렸을 적 꿈을 실현할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세상의 법칙은 가끔 되뇌인다. 대신 하루하루 혼잣말을 한다. 이 정도면 아주 행복한걸? 흔히 성공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실감에 빠진 순간 찾아오는 행운인 것 같다. 노력이나 의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다. 많은 것을 정리한 후 낙심한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는 베트남에서 조그마한 호텔을 하나 운영하려는데 현지에서 몇 달 동안 디자인과 공사 과정을 감독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너무 작은 일을 부탁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친구에게 연락을 받은 건 오전 11시였다. 나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대답했다. 재밌겠다. 할게. 베트남에서의 일은 6개월 만에 끝났지만 현지를 이곳저곳 쏘다니며 3년 반을 더 머물렀다. 베트남은 젊음이 가득한 나라답게 도전하는 에너지와 기회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내가 실패를 극복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종종 행복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낙심하기 좋은 곳이었다. 10여 년 동안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온전히 갖기까지는 1년 반 정도가 걸렸다. 내가 머무른 곳이 베트남이었기에 그 시간이 더 짧았던 것 같아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실패담을 쓰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자랑만 늘어놓은 듯하다. 고로 이번 글도 실패다. 이상으로 실패학을 마치겠습니다. 동행의 기쁨, 마음을 전달하는 일. 장진성님, 수어통역사. 수어는 알면 알수록 참 새롭고 흥미로운 언어예요. 재미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25년이 넘었어요. 덕분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 많이 배웠어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수어통역사 장진석, 49세, 님은 인기 많은 여학생을 따라 가입한 수화 동아리에서 평생의 천직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회상했다. 순수한 20살다운 계기였지만 손동작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수어의 재미를 발견했단다. 수어에 대한 관심은 제대 후에도 이어졌다. 아는 선배가 텔레비전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싶었다고. 20살 때부터 수어를 배웠고 종종 수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온 만큼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알게 됐다. 어느 날 한 농인이 제게 수어를 제대로 못하니 내려가라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엉터리였다는 거죠. 실력도 없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당시에는 당혹스럽고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는 농아 노인회 등의 농인사회에 매일같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 스며드는 길을 택한 것. 함께 섞여 지내며 온몸으로 수어를 익히기 몇 개월. 조금씩 그들의 언어가 보였다. 외국어를 배울 때 귀가 트여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수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직접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만 눈이 열리고 진짜 세계에 다가갈 수 있어요. 가까이에서 본 수어는 음성 언어보다 효율적이었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날짜를 말할 때 월 1을 순차적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수어는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다. 손동작뿐 아니라 표정과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종종 뉴스 통역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힘든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최근에는 영국이나 영화 통역도 자주 하고 있어요. 영국을 통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표현하기 어렵지만 온몸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수어만이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듯 수어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일지라도 지역과 세대마다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수어다. 때문에 그는 여전히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래전 만난 농인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그에게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준다.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땐 먼저 동작을 만들려 하지 않는 편이에요. 수어는 농인의 실제 언어에서 출발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많이 접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어르신들은 복잡한 말이라도 직관적으로 한순간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죠. 그는 농인들과 지내며 인생을 알게 되었다. 농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농인은 청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야가 넓다고 말하고 싶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과 상태를 단번에 파악하곤 해요. 같은 그림을 감상해도 저는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농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깊은 지혜를 지니고 산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은 농인에게 배운 삶의 자세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하죠. 일을 하다 보면 이 당연한 진리를 더 많이 체감해요. 어디에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있고, 그건 농인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이 필요한 순간에는 나이와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때문에 통역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철칙이다. 대상이 누구든 통역사는 통역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본연의 일을 하면 그만이라는 것. 그의 목표는 단순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8년엔 뜻이 맞는 동료들과 수어 통역 협동조합도 설립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았다. 조합을 만든 계기는 무료로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어요. 통역비가 없어 통역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역을 거절하는 통역사도 있죠. 조합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통역사를 보내고 그 비용을 대신 내고 있어요. 누구든 통역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일이에요. 그는 수어를 할 때 기술과 실력보다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직업인 만큼 상대가 진정 전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 전하는지 그들은 전부 알고 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할 때 진정한 통역을 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나 자신의 영웅. 2. 오늘 생각. 마음을 미음처럼. 3. 새벽 햇살. 어머니께. 나를 흔드는 한마디. 나 자신의 영웅. 요사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 영웅이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작을 영화화한 뮤지컬 영화라고 한다. 나도 오래전에 뮤지컬로 보고 며칠 동안 진한 감동 속에서 지낸 기억이 난다. 안중근 의사의 용기와 당당함, 그의 못지않는 어머니의 높은 기계를 보면서 이 작품의 제목을 영웅이라고 붙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영웅이란 단어는 아주 흔하게 쓰인다. 영웅이란 이름에 꽤 잘 만든 중국 무협 영화와 컴퓨터 게임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까지 영웅 아닌가? 영웅의 사전적 의미는 남다른 용기와 재능으로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뛰어난 능력과 사람들의 존경이 영웅의 요건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얼마 전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다가 영웅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 한 편을 보고서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드문 일이지만 정말 그랬다. 이스트 오브 더 마운틴스라는 미국 영화인데 무명에 가까운 배우 몇 명이 나오는 소품 영화이다. 주인공 벤은 70대 후반으로 40여 년을 같이 산 아내가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자신도 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암으로 투병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았고 가까이 사는 외동딸에게도 짐만 될 것이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한다. 그는 개만 데리고 낡은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난다. 어쩔 줄 모르는데 지나가던 젊은 연인이 그를 태워준다. 벤의 부탁에 따라 황야 한가운데 그를 내려주면서 물과 샌드위치를 건넨다.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개가 다른 맹견에게 물려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는 다친 개를 안고서 황야를 마냥 걷는다. 사냥하던 사람이 운 좋게 그를 발견하고 가까운 마을의 병원으로 데려다 준다. 그곳에서 수의사가 개를 수술해 살려주고 벤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히스패닉인 수의사는 10여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어린 조카를 돌보기 위해 대도시를 떠나왔다. 그녀는 벤을 집으로 초대했고 둘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 뒤 벤은 친형을 찾아가 몇십 년 만에 화해한다. 아내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가 거부하였다. 그러면서도 벤은 모텔방에서 소리내어 흐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숲으로 간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 삶에 무엇인가 더 할 것이 있다고 느끼고 총을 내려놓는다. 숲에서 나온 벤은 수의사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딸을 만나 포옹한 후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영화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노인이 고향 마을에서 지낸 며칠간의 이야기로 개가 공격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이 겪어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벤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읽고 싶다. 죽음을 앞둔 그가 고통을 감수하며 다시 살아보자고 마음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며칠 사이에 그가 만난 젊은 연인과 수의사, 친형의 무엇인가가 그를 움직였을 것이다. 수의사의 따뜻한 태도와 조카를 향한 책임감, 딸의 간절한 사랑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으리라. 이처럼 삶의 마지막을 용감하게 받아들인 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아닌가? 대중에게 알려진 영웅 이야기는 종종 허구와 과장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하나, 자기 자신과 가족 사이에서 진실한 삶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영웅은 벤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오래전 동양의 지혜는 이와 같이 노력하는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렀다. 작은 일에도 물샐 틈이 없이 정성을 다하고 어둠 속에서도 속이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비로소 진정한 영웅이 된다. 책은담 중에서 발췌. 영웅을 유명한 사람이나 나와 먼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좀 더 용기를 내고 희망을 품은 채 하루하루 애쓰며 사는 것이야말로 영웅적인 면모에 가까운 것이리라. 한순간을 더 버틸 줄 아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바이킹의 속담대로 자기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영웅이다. 대중의 영웅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웅을 찾아보자. 그 주인공은 누구도 아닌 자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각. 마음을 미음처럼. 마음을 미음처럼 끓여야지. 멀리 지나던 누가 보면 서린 안개인지 피는 아지랑이인지도 모르게 하얀 솥을 해서 올려야지. 지난 겨울의 수선들을 그려모으듯 한 방향으로 회회 저어야지. 딴청을 피우다가도 다시 되작거려야지. 고운 채도 미리 준비해야지. 단단히 받쳐두고 오한처럼 오르는 김에 고개를 파묻고 이제 다 잊었다고, 무엇 하나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들, 거기서 남은 앙금이나 건져봐야지. 너무 되지 않게 더운 물을 부어야지. 묽어져야지 더 묽어져야지. 이상으로 오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어머니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는 것만으로 마음에 큰 울림과 떨림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는지 묻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아 눈물이 흐릅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일터에서 받은 건빵을 먹지 않고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저는 한 번도 드셔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밥일지라도 자식을 더 먹이고자 어머니는 누른밥을 드셨고 생선을 구우면 살을 발라 다 제게 주었죠.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사랑임을 몰랐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때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느라 마지막 가는 길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게 된 것도 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연탄가스 사고가 나서 응급차가 왔을 때 어머니가
남수 자식들 먼저 태워가라
라고 말했다고요. 할머니가 먼저 차를 타고 병원에 갔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딸의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자식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가정을 꾸려 벌써 아이가 둘인 엄마가 되었고 아들 또한 잘 자라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출소하기가 무섭게 또다시 입소해 아직까지도 이곳에 있으니까요. 언젠가 딸이 편지에 썼습니다. 아빠, 언제 저희가 걱정 끼친 적 있나요? 우리 집은 아빠만 중심 잡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희 걱정도 다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빠가 건강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저희 곁에 서는 것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얼마 전 아들이 보낸 편지에도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시고 이제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자식들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자식들이 사회인으로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도 아이들이 인연을 끊지 않고 저를 아버지로 여기며 찾아오는 것 모두 말입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더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으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